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다음 달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한은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이어진 적십자 7무 접촉에서 다음 달 20일 금강산 면에서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상봉 규모는 남북 각각 100명씩 모두 200명으로 다음 달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두 차례로 나눠 상봉이 이뤄집니다. 남북은 상봉 행사를 위한 생사 확인 의뢰서를 오는 15일, 최종 상봉 대상자 명단은 다음 달 8일 교환할 예정입니다. 상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생사 확인 작업과 관련해 한국 측에서는 국군 포로 이산가족 50명을 포함해 250명을, 북측에서는 200명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은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적십자 본회담을 열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 등 상호 관심사들을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의 난민 수용 규모를 종전의 4만 명에서 12만 명 증가한 16만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이미 약속한 난민 만여 명을 합쳐 모두 4만여 명을, 프랑스는 3만여 명을 수용하게 됩니다. 또 스페인에는 약 1만 5천 명이 할당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난민 부담을 덜기 위해 회원국의 난민들을 강제로 할당할 방침이지만 일부 국가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어제 난민들은 위험에 처한 망명자가 아니라 독일식 삶을 원하는 이민자일 뿐이라며 유럽 국경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난민 수용 규모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이에 따라 국경에 4m 높이의 방벽을 설치한 데 이어 군 병력도 파견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입장입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한 달간의 휴회를 마치고 오늘 다시 개회합니다. 의회는 오는 17일까지 이란 핵합의에 대한 찬반 결정을 하도록 돼 있어 곧바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핵합의에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지 여부입니다. 또 만일 핵합의에 반대하니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할 경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 정부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을 겨냥해 지난달 무인기 공습에 나선 사실을 처음 공개하고 추가 공습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폴론 영국 국방장관은 오늘 영국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은 테러 기도를 막기 위해 시리아에 또다시 공습을 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는 어제 의회에서 영국 공군 소속 무인기가 지난달 21일 ISIL이 수도로 삼고 있는 시리아 라카 인근 지역에서 차량으로 이동 중이던 반군 3명을 사살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영국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그동안 이라크 내 ISIL을 소탕하는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공습 작전에 참여해왔지만 시리아에서는 정보 수집용 무인기만 운용할 뿐 공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프랑스도 이라크 이외에 시리아에 대한 공습에 참여 의사를 밝혀 주목됩니다. 터키군이 오늘 오전 쿠르드 반군들에 대한 추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터키군은 40여 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이라크 북부 지역에 6시간 동안 공습을 가했다며 쿠르드족 반군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 전사 4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지난 6일 쿠르드 반군의 폭탄 공격으로 터키군 병사 1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이틀 연속 이뤄졌습니다. 쿠르드 반군은 오늘도 아제르바이젠 접경 지역인 터키 이그디르 지구에서 경찰 수송 차량에 폭탄 공격을 가해 경찰관 10명을 살해했습니다.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는 오는 11월 선거되는 총선거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감시를 요청했습니다. 민족민주동맹 대표인 수치 여사는 오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 성명에서 이번 선거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얀마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전 세계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감시단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남북한은 다음 달 20일부터 25일까지, 26일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상봉하기로 하고 거동이 불평한 상봉자에 한해서
중국은 앞으로 북핵 문제에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한국의 외교장관이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이 지난해 핵시설을 확장한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는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은 최고 4m까지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이 하룻밤을 꼬박 세우는 협상 끝에 추석 명절 맞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다음 달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 8일 남북한 각각 100명의 최종 상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은 7일부터 8일 오전까지 이어진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다음 달 20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상봉 규모는 남북 각각 100명씩 모두 200명으로 다음 달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2박 3일씩 두 차례로 나눠 상봉 행사가 진행됩니다. 지난해 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1년 8개월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적십자 실무 접촉에 나선 이덕행 한국 측 수석 대표입니다.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상봉하기로 하고 거동이 불평한 상봉자에 한해서는 한 분이나 두 분의 가족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남북은 상봉 행사를 위한 생사 확인 의뢰서를 오는 15일, 최종 상봉 대상자 명단은 다음 달 8일에 교환할 예정입니다. 상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생사 확인 의뢰 대상자는 한국 측은 250명, 북 측은 200명으로 한국 측에선 국군 포로 이산가족 50명이 포함됐습니다. 남북은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적십자 본회담을 열고 상봉 정례화 문제 등을 비롯한 서로의 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덕행 한국 측 수석대표는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합의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 것은 상봉 정례화를 비롯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이번에 회담에 나온 대표단이 실무 대표단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문제 협의를 위해서는 적십자 본회담에서 개최하자는 주장을 해왔고 우리는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에 합의했기 때문에 하부세에 담자고 주장을 했고 거기에 관해서 충분히 협의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상봉 시기와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열자고 제안한 반면 북한은 추석 연휴와 내부 행사 등을 이유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협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덕행 한국 측 수석대표는 북한이 실무 접촉에서 수해 복구 지원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또 5.24 조치 해제와 같은 다른 사안들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일자에 합의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상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9일 컴퓨터 추첨을 통해 최종 상봉 인원의 5배인 500명을 1차 상봉 후보자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건강 상태와 상봉 의사 확인 등을 거쳐 250명을 선정한 뒤 북측에 생사 확인을 의뢰해 최종적으로 1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금 보도해 드린 바와 같이 남북한은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국책연구소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실무 접촉 합의의 의미와 앞으로의 남북관계 전망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합의의 어떤 점에 특히 그 중요성을 들 수 있습니까?
일단 이제 그 소위 그 8.25 남북 합의, 남북 고위 당국 접촉자 합의가 이제 공동 보도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네.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향후 조치에 대해서 이제 그 논의를 했는데 그 첫 조치가 이제 이번에 그 실무 회담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것이 예정대로 열렸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실제로 그 이상의적 상봉 행사가 성사가 됐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8.25 남북 합의 이후에 과연 이 모멘텀이 유지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좀 사실은 좀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적어도 당분간은 어떤 남북 간의 협력의 모멘텀이 유지가 될 수 있다. 또 이제 향후 적십자 본회담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적어도 협력의 틀은 유지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합의로 지난달에 이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대한 북한의 이행 의지가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됐다. 또 그렇게 믿어도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사실 뭐 저번에도 22일부터 24일까지 뭐 발표는 뭐 25일 새벽입니다만은 그 무박 3일간 43시간 동안에 사실은 뭐 유례없는 마라톤 협상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 이야기는 사실 이제 북한도 전례가 없어요. 그런 것이. 사실 전에 같은 경우는 뭐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그 사람들의 특기였는데.
네.
이제 그 이야기는 그 당시에도 명백한 그 협상의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고요. 이번에도 이제 일부 이견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역시 뭐 거의 뭐 그 데자뷰처럼 역시 뭐 그 마라톤 협상 끝에 지금 타결이 됐거든요. 밤을
네.
새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북한 역시 판을 깨러 나온 건 아니다. 협상에서 어느 정도 협상의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 원래부터 계획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보여진다고 보면 뭐 이번에 북한 역시 적어도 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협상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남북이 가장 이견을 보인 것이 이 상봉 정례화와 상봉 시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양측의 입장차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일단 상봉 시기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듯이 북한이 이제 10월 10일이 당창건 70주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장거리 로켓 발사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10일 이전에 이제 만일 그렇게 되면은 이상가족 상봉이 무산이 되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인도적인 문제는 10월 10일 이전에 하자고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북한은 사실상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뭐 시기 부분에서는 북한의 의견을 들어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례화 부분입니다. 이제 북한은 이번에 단건 이번 한 건에 상봉의 실무 협상에 주력하자는 입장이었고요. 우리 경우에는 이제 정례화 쪽에 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뭐 중간점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상봉을 하고 향후에 정례화 부분 등에 대해서 이제 적시자 본회담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이제 타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그 어렵게 이루어진 그 합의여서 과연 아무 일 없이 성사가 될 것으로 기대해도 될까요?
일단 이제 최근에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 김정은의 국정 운영 능력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무모한고 사실은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창건 70주년에 그 로켓 발사나 장거리죠. 장거리 로켓 발사나 4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중국이 매우 강력하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징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의 도발은 결국 미국의 개입을 불러오고 한반도 긴장의 구조는 지금 중국의 국익에도 사실은 이번에 사태에 드러난 것처럼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게 중국 지도부가 인식이 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가 일단은 매우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고 있고 또 한미가 공동 국지도발 대비 이번에 뭐 8.25 합의 과정에서 사태에서 드러났지만 매우 강력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또 북한 역시 어떤 도발에 따른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여력이 없다고 보여진다고 그러면 도발 가능성은 사실은 뭐 높지 않다고는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상가족 상봉은 제가 보기엔 적어도 이번에 합의한 것은 순조로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북한은 또 빠른 시일 안에 상봉 정례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본회담도 열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예,
북한이 이 정례화에 호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문제는 지금 북한이 이산가족이라는 인도적인 문제를 순수하게 인도적인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네.
예, 북한이 이제 전형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경제난도 있고 또 과거의 전례를 봐서 이 인도적인 문제를 항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적인 문제를 협상해주고 실리를 확보하고 이런 패턴을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례화에도 순수히 응하지 않은 게 뭐냐면 정례화는 사실은 자신들이 보기에 남한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굉장히 큰 카드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례화를 위한 협상에서는 사실은 뭐 5.24 조치 해제나 아니면 긍정한 건강이나 아니면 과거와 같은 어떤 남북관계 형성이나 또 어떤 현금성 대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그 정례화 부분의 협상 과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난제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이번에 그 북한의 8월 4일 목함질의 도발 사건 또 8월 20일 두 차례 포격 도발도 도발 자체의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군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한국 정부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고 했다는 게 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향후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한다라는 부분에 사실은 뭐 양측이 사실은 공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여러 가지 남북 협상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실리를 확보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한국 정부는 또 향후에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 실로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단계로 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의 협상은 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이제 북한은 이제 여러 가지 인도적인 문제나 다른 사안들을 주면서 일거에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걸 확보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안함 연평도 사과 없이 5.24 조치를 해제하거나
네.
아니면 추가적인 조치 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거나 이제 이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은 짤라미 전략, 다시 말해서 조금씩 잘라서 주고 받아가는 이런 전략을 추구할 거기 때문에 또 여기에 또 이렇게 북한의 그 과거 같은 행태에 응하지 않겠다는 게 또 박근혜 정부 입장이 또 확고하기 때문에 향후 협상은 좀 어려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조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 결과의 의미와 앞으로 남북 관계 전망 등에 대해서 한국국책연구소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재개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립니다. 금강산 면회소의 지난날과 앞날을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9월 제17차 남북 이산가족 대면 상봉이 금강산 언정리 초입에 있는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렸습니다. 금강산 면회소로서는 중공 이후 첫 번째 상봉 행사였습니다. 금강산 면회소는 5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면회소 동과 지상 3층의 사무소 두 채, 경비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회소 동 1, 2층에는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사장과 회의실 4개, 편의시설 등이 마련돼 있고 호텔 구조와 콘도 구조 등 206실의 객실이 마련돼 최대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개관식 이후 1년 2개월 만에 첫 손님으로 제17차 이산가족을 맞이하기까지 금강산 면회소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남북한이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은 2002년 9월 제4차 적십자 회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착공의 첫 삽은 합의가 이뤄진 지 21개월 만인 2005년 8월에야 뜰 수 있었습니다.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 공사는 중단과 재개를 되풀이했습니다. 2008년 7월 사실상 공사가 끝나 준공검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한국인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과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마지막 고비를 맞았습니다. 금강산 면회소의 정상 운영은 멀어져만 보이다가 남북관계의 해빙 분위기와 함께 제17차 상봉에서야 제모습을 찾았습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의 본래 목적은 반세기 이상을 헤어져 살아온 이산가족들이 단 며칠만이라도 함께 잠을 자고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였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금강산 면회소의 활성화를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남북 이산 가족들이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하여 수시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의 협력을 촉구합니다.
북한으로서도 금강산 면회소가 아닌 평양이나 다른 도시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치르는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상봉 행사를 위한 실무 접촉에 나선 남측 대표단은 협상이 성사되면 상봉 장소는 금강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측이 금강산을 제시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이 같은 예측은 북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계속해서 주장해왔고 이를 위한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한동안 잊혀졌던 금강산이 이산상봉 행사를 계기로 관광 재개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 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부국장급 회의가 오는 15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부국장급 회의에서 세 나라는 제6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시기 조정 등 여러 준비 사항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3국 실무회의는 한중 정상이 최근 정상회의 시기에 대략적으로 합의한 뒤 3국 정부 차원에서 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 사항을 조율하는 첫 만남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일 회담에서 10월 말이나 11월 초를 포함한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북핵 문제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다시 강조하면서 북한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 중국 전승절 때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은 중국이 북핵 문제에 보다 많은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8일 한국 KBS 라디오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의 비무장지대 도발 때 중국이 알게 모르게 건설적인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두 정상이 이런 내용을 발표한 시점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병진 노선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북핵 불용 입장을 밝혔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두 정상이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반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10월 초에 북한이 도발하겠다고 예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전 경고의 의미가 크다며 북한의 분명한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강조하면서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관계가 더 나빠지는 게 아니냐는 일부 관측들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홍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 모두 중국의 뜨겁고 우호적인 대접을 받았다며 중국은 남북한과 함께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 비서가 시 주석을 따로 만났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만일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질문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중국 관영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도 8일 사설을 통해 북중 양국이 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피하지 못하고 있지만 두 나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양국의 인식 역시 흔들리지 않고 있다며 양국 관계가 비교적 미묘하지만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두 나라가 갈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양국 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는 없다며 양국 관계의 기초는 강하며 핵 문제가 북중 관계 전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는 북중 관계는 역사적으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었지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경우는 없다며 전승절을 계기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 양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환대와 더불어서 최룡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최룡해가 돌아간 다음에도 북중관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북중관계 발전이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의지이고 정책 목표라는 점을 밝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박 박사는 그러나 한중정상이 의미 있는 육자회담에 조속한 재개에 공감한 데 대해선 한국이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무게를 두었던 중국과 의견 접근을 봤을 수 있다며 한국 측의 외교적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중국의 반응으로 볼 때 대북정책에 큰 수정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며 지금으로선 중국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국들 간 탐색적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북한 설득에 힘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이 지난해 핵시설을 확장한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직접 접근할 수는 없지만 위성사진을 토대로 이같이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마노 유키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7일 영변 핵시설 안 여러 곳에서 개보수와 건설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관찰했다고 IAEA 가을 정기 이사회에 밝혔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여전히 북한에서 사찰 활동을 벌일 수 없지만 주로 위성사진을 통해 영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영변 핵시설 확장 활동을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4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담은 것입니다. 보고서는 영변의 핵연료봉 제작시설에 위치한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건물이 두 배로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9월 1일에 이 건물이 사용된 징후도 위성사진으로 포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한편 북한이 2009년 경수형 원자로를 짓겠다고 공언한 이래 2013년 7월까지 건물의 핵심 외장 공사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1일에 이 원자로 옆에 전기 설비가 설치된 것을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자로 건물 인근으로 주요 부품이 전달되거나 내부에 장착된 징후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또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의 냉각수가 흘러나오고 증기가 뿜어지는 것을 계속 관찰했다며 이는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다만 북한 현지에 직접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의 가공 여부에 대한 확언은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외에도 평산지역에서 우라늄 채굴과 제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활동들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언제라도 북한에 돌아가 사찰 활동을 벌일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난 2009년 북한 당국이 사찰 요원들을 추방한 후 현장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제4회 서울 안보 대화가 내일 즉 9일 개막됩니다. 한반도 통일과 세계 안보, 국방협력을 위한 논의는 물론 중견국 국방협력회의, 동북아 소다자회의 등도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9일에서 11일까지 2박 3일간 2015 서울 안보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서울 안보대화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30개국과 UN, 유럽연합 등 4개 국제기구의 국방관리와 안보 전문가 250여 명이 참가합니다. 특히 데이비드 헬비 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상, 임종인 한국 청와대 안보특보 등이 참가해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각국 대표들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한반도 분단 70주년을 맞아 종전 70주년, 분단 70주년, 도전과 희망이란 주제 아래 국제사회가 직면한 각종 안보 현안을 논의합니다. 개막식이 열리는 9일엔 백승주 한국 국방차관과 참가국 간의 양자대담, 참가국 대표자 회의 등이 진행됩니다. 10일엔 본회의를 비롯해 중견국 국방협력회의가 예정돼 있고 마지막 날인 11일엔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이 참가하는 동북아 소다자회의도 열립니다. 본회의는 한반도 통일과 글로벌 안보, 동아시아 해양 위기의 진단과 관리, 사이버 방어와 국방 협력 등 세 개 분야로 마련됐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8일 정리해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양자, 다자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상호 관심 사항을 긴밀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자 간 대화와 소그룹 대화가 상호 시너지 효과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사이버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해 사이버 안보 이슈를 논의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안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서울 안보 대화를 통해 한반도 통일과 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건 물론 국가 간 실질적 국방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다자 안보 대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4회째인 서울 안보 대화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 협력을 위해 차관급 국방 관리와 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동북아 지역 최고위급 연례 다자 안보 대화체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전쟁 휴전 협정 직전인 1953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곧 한국에서 개봉될 예정입니다. 남북한 병사가 서부전선에서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남북한 병사의 대결과 교감을 담은 영화 서부전선이 24일 한국에서 개봉합니다. 이 작품은 남북한 말단 병사가 서부전선에서 만나 좌충우돌하는 이야기를 때로는 희화적으로, 때로는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휴전 3일 전에 농사짓다가 징집된 한국군 남복은 1급 비밀문서를 전달하라는 임무를 받습니다.
피하 운명을 가를 군사 1급 비밀작전문서다.
이분하게! 여기 쓰여!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까지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지만 북한군의 습격으로 동료들과 비밀 문서를 잃게 됩니다. 북한 탱크병 영광은 사수를 잃고 혼자 남은 상태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다 우연히 한국의 비밀 문서를 손에 쥐게 됩니다.
정달새! 응답하라! 정달새!
비문 잃어버리면 총살이야.
저이케!
막둥아, 땅크를 지키라.
안 놔!
비문!
내가 아직 학생이야요.
비밀문서를 잃어버리면 총살당하는 한국군 남복과 탱크를 버리고 도망가면 총살되는 북한군 영광이 서부전선에서 맞닥뜨린 후 고군분투하는 내용입니다. 미화 800만 달러 이상을 들여 제작한 이 영화는 관람객들이 극장을 많이 찾는 추석 연휴를 겨냥해 개봉합니다.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들은 한국에서 꾸준히 제작돼 관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개봉한 영화 고지전은 1953년 2월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전쟁이 곧 끝날 것을 알면서도 한 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전투에 나서는 이들의 치열한 상황을 영화에 담았습니다. 당시 800만 관객이 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2010년에 개봉한 포화속으로는 포항 지역에서 북한군의 진격을 막았던 71명 학도병들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336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또 2003년에 개봉한 태극기 휘날리면은 한국전쟁 와중에 남한군과 북한군으로 갈려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는 한 형제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한국 영화로는 드물게 천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투데이 풍경입니다. 미국 워싱턴 지역에 거주하는 6.25 전쟁 참전 노병들이 전쟁 수기를 펴냈습니다. 후세들에게 6.25 전쟁에 대해 알리고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펴냈다고 합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밤에 적에게 고지를 내어주고 다음 날 날이 밝는 것을 기해 우리는 다시 총공격을 시작했다. 인민군도 있는 화력을 다 퍼붓고 있었다. 포탄에 나는 순간 붕 하늘에 치솟았다 떨어졌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격하려고 몸을 일으키려는데 미스터 김 하는 고함이 들렸다. 흑인 선임하사 워커 상사였다. 18살에 육군 제15대 연대에 자원 입대해 한국전쟁에 참전한 김남기 하사의 수기 중 한 대목입니다. 김 하사는 당시 미 25사단 메가도 부대에 편입돼 참전 중 중공군의 포탄에 머리를 크게 다쳐 명예 제대한 후 평생 후유증을 앓고 살았습니다. 평양의 수용소에 갇혀있다 거제도로 옮겨진 후 포로들의 끔찍한 살해 장면을 목격하며 목숨을 부지했던 김영식 하사의 사연도 실렸습니다. 오는 10일 발간되는 6.25 실전수기에는 이등병부터 장군까지 노병 87명이 겪은 한국전쟁의 생생한 이야기들이 사진과 함께 소개됐습니다. 소년 전차병, 폭탄의 삼촌을 잃고, 김소위 응답하라, 사선을 넘나드는 첩보활동, 탱크의 자폭하라 등 제목만으로도 당시 상황이 짐작되는 참혹한 전쟁 이야기들입니다. 300쪽에 달하는 이 책에는 수기집을 발간하는 6.25 참전유공자회 워싱턴 지회의 활동을 담은 사진 10여 장도 함께 실렸습니다. 6.25 참전유공자회는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고 워싱턴 지회 소속 회원도 350여 명에 달합니다.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는 빛바랜 사진과 함께 실렸고 50여 쪽에 달하는 분량의 한국전쟁 관련 역사자료가 한국어와 영어로 실렸습니다. 6.25 참전유공자회 워싱턴 지회 이경주 회장은 VOA에 책을 펴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노병들이 이제 갈수록 점점 해서 죽고 우리 전쟁의 비참함과 또 다시 우리 땅에 우리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이 수기를 보고 6.25를 바로 알리는 그런 6.25 바로 알리게.
이 회장은 6년 전부터 책 발간을 구상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하지만 노병들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마음이 다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태하 부회장과 함께 지난 3개월 동안 노병들을 만나 직접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요. 모두 고령인 탓에 인터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모두 이제 노령화에 대해 가지고 기억이 자꾸만 상실되고 옛날 일을 잘 기억 못하지 않아요. 이제 모두 안울하고 어둡고 귀가 먹고 참 힘들었죠. 이제 힘들었는데.
이 회장은 후원이 거의 없어 회원들의 주머니를 털어 만 달러가 훨씬 넘는 출판 비용을 충당했다며 최근 한국 보훈처에 비용 후원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동고동락했던 전우가 세상을 떠난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수기를 막 마친 전우 한 명이 세상을 떠난 소식에 허전한 마음에 힘이 들었다면서도 이런 현실을 감안해 한 명의 사연이라도 더 담으려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의 이영기 전 회장은 6.25 전쟁 당시 방위군으로 끌려간 자신의 사연을 담았습니다. 이 전 회장은 당시 한국 방위군의 비리가 많았다는 내용과 백선엽 장군이 노무자 모집을 했을 때 자진해 제101사단 103연대에서 근무한 내용 등을 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영기 전 회장은 후손들이 이 책을 통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증언들을 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넷인데 아들 며느리가 다 완전히 알아갖고
하루는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요. 그건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 그렇게 고생하시는 줄 몰랐다 그런 얘기죠.
이 회장과 함께 인터뷰를 하러 다녔던 이태호 부회장은 1950년 황해도 구월산에 살았다며 당시 부친과 헤어진 사연을 실었습니다. 월남전에도 참전한 이 부회장은 후손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고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저 1.5세 2세대들이 우리 6.25 참전했던 걸 모르고 나라라도 생각하고 타민족보단도 우리는 우월감으로 미국에 당당해 와서 있다는 걸 그런 걸 생각.
직접 사연을 보낸 이문항 씨는 전쟁 당시 상황과 함께 미 해병대 통역관으로 참전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 씨는 미국에서 국방부 직원으로 근무하다 유엔군 사령관 특별고문으로 28년 동안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일한 이야기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내용도 함께 실었습니다. 수많은 노병의 이야기를 대신 기록한 이 회장 역시 6.25와 나라는 제목으로 87세 노병인 자신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연락병이 둘이 있었는데 걔들은 그 바자 고등학교 댕기다가 들어온 동창 동기동창이라 그 애들 너무나 맑은 거예요. 밝고 전방에 전투하다가 내가 명령한 그 명령을 복종하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기서 총이 맞아가지고 죽었어. 지금도 6월이면 안 잊혀져요. 그래서 참 아프고 쓰리고 다시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고.
위 회장은 사라져간 전우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살았던 노병들의 진심 어린 마음은 한반도 통일이라며 자작시 한 편을 소개했습니다.
전선의 야생화. 너와 함께 질백호치 공격할 때 일당 백으로 사기 충천했는데 소대장님 비명에 뒤돌아보니 하얀 설악의 빨간 선혈 식어가는 네 처진 몸에 흐르고.
아흔을 바라보는 노병은 목이 메이는 것을 참아가며 눈물로 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젊음을 바쳤노라고 원망도 미련도 없는 야생화. 내 영혼 깨어나 축배를 듣는 날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그날 우리 모두 무궁화로 피어나 영원한 평화의 축배의 잔을 높이 들리.
한편 6.25 실전 수기는 총 500부가 출간되며 미 의회와 정부 부처, 관련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추자도 인근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돌고래호 관련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죠?
네. 전라남도 해남에서 제주도 인근 추자도로 낚시를 나섰던 어선 돌고래호입니다. 21명으로 추정되는 탑승자가 있었는데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를 위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탑승자 3명은 인근 민간 어선에 의해서 구조가 됐지만 10명의 탑승자는 시신으로 발견됐고요. 아직 찾지 못한 8명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를 찾아야 합니다. 8명을 추정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 신고된 탑승자의 명부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실종자 가족들은 전남 해남의 한 생활체육관에 마련된 대기소에서 가족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 세월호 참사에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다시 떠오르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구조를 위한 중요한 시간을 놓쳤고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거의 유사합니다. 돌고래호 사고 이후에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그래서 더욱 착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애가 좋았던 형제가 함께 낚시를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가 있고 또 얼마 전에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적적한 마음에 낚시선을 탔다는 어느 가장의 사연도 소개됐습니다. 대기소에서는 해경의 그 수색 상황 보고도 이어지고 있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 듣는 실종자와 유가족들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해군 함정과 헬기, 민간 어선을 동원한 나흘째 수색에도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저인망 어선도 수색을 위해 추가로 투입됩니다.
이 저인망 어선이라면 바다 아래쪽으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올리는 그런 어선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종자들이 바닷속에서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는 겁니다. 저인망 어선 16척이 동원되는데요. 추자도 근해 해저 수색에 들어갑니다. 또 물살이 거세서 아주 먼 거리까지 표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근 진도나 완도, 보길도 등 해안가에 대한 수색도 시작이 됐고요. 지금까지 투입된 수색 인력, 해경 함정이 25척, 해군 함정도 5척, 뭐 관공선의 어선 등 40여 척의 배가 투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낮 이후 아직 추가 실종자에 대한 발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고요. 유가족들과 실종자를 위로하고 또 돌보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은 대기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신이라도 빨리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정부의 내년도 산림 규모를 알 수 있는 예산 편성이 공개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정부 산림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올해보다 3% 정도 늘었습니다. 미화로 계산하면 3,213억 8,60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물론 앞으로 국회 심의를 거치는 동안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줄어드는 예산도 있을 텐데요. 오는 12월 2일까지는 내년도 한국 정부 예산이 모두 확정돼야 합니다.
네, 3,213억 8,600만 달러. 이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국민 5천만 명과 함께 나라 살림을 하는 한국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한 가정의 살림 규모라면 이게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네.
몇 천억 달러 규모가 되니까 그냥 놀라운 숫자이기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알뜰한 국민일수록 좀 이렇게 어떤 돈을 어떻게 쓰는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산림살이를 위한 예산은 뭐 어느 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년도 좀 특별히 중점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어떤 분야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내년도 한국 정부의 산림살이, 청년 일자리, 문화 발전, 그리고 민생 보살핌을 위한 산림에 특별한 관심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일에 지원을 많이 하겠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이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이 활기를 띄어야 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창조 문화인데요. 이 창조 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 융성 예산도 눈에 띕니다. 가장 많이 그 분포된 예산을 보면은 바로 복지 분야입니다.
네.
내년도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인데 무려 1,026억 달러 정도가 편성돼 있는 복지 분야입니다. 그리고 교육, 국방 분야 예산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지출이 이렇게 많으면 수입도 많아져야 할 텐데 국민들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의 절대적인 부분은 국제 수입입니다. 한국 돈으로 223조 1000억 원, 뭐 미화로 계산을 해보니까 1,864억 달러를 세금으로 걷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올해에 비해서 한 2.4%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단순 비교를 해봐도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에 비해서 써야 될 돈이 너무 많습니다. 재정 수지 적자는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바로 이 부분이 한국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다 국가 채무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네.
내년도 한국의 국가 채무가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한 40%대 초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화로 계산을 해보니까 5,290억 달러 정도의 국가 채무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속도로 인기 간식이 호두과자라는 기사가 있던데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네. 국회 교통위 소속의 한 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눈에 띄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네.
한국에 있는 수많은 고속도로 위에 휴게소들이 있습니다. 이 휴게소에서 팔리는 간식을 포함해서 음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느 정도나 팔렸는지 분석한 결과인데요. 2014년도 휴게소 음식 판매량 판매액을 보니까 가장 많이 사 먹은 간식,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방향의 천안 휴게소에서 팔고 있는 호두 과자였다는 겁니다.
네, 이 금방 구워낸 호두 과자 저도 참 맛있게 먹었다는 기억이 생생한데요.
동그란 빵틀에 밀가루 반죽을 붓고요, 팥소를 넣고 그 위에 천안의 명물이라는 호두 알갱이를 넣어서 구워서 만드는 겁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두 과자를 한 입 베어 물고 입안에서 호호 식혀가면서 먹는 재미와 맛이 술술한데요. 호두과자를 파는 전문점들이 요즘에는 큰 도시마다 다 있지만 오랜 시간 고속도로 위를 운전하거나 차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 들러서 화장실도 다녀오고 식사도 하면서 잠시 이렇게 사 먹는 호두과자는 정말 별미인 것 같습니다. 특히 호두가 지역의 명물인 천안 지역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의 호두과자가 전국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간식으로 확인됐는데 뭐 봉지나 상자로 해서 한국 돈으로 3천 원, 5천 원, 만 원 이렇게 팔리는데 휴게소 간식 판매 1위, 2위, 3위 모두 호두 과자가 차지한 겁니다.
네, 과연 얼마나 팔린 건가요?
2014년 한 해에만 무려 105만 4천여 개입니다.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미화로 442만 달러치 호두 과자가 팔렸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팔린 간식이 아주 독특하게도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커피를 내려서 먹는 그 커피,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이렇게 해서 한 5개 정도가 제일 인기 있는 간식 순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식도 따로 있다는데 어떤 음식이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까?
네, 식사로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로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위에 덕평 휴게소가 있는데 이곳에서 팔고 있는 덕평 소고기 국밥이 최고로 꼽혔습니다. 지난 1년간 팔린 국밥 양이 무려 36만 9,100여 그릇이었고요. 판매액은 한국 돈으로 2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호두과자와 국밥 꼭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되면서 안보 강화 법안 처리를 더욱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 동부에서 쿠르족 반군의 테러와 정부군의 대응 공습이 잇따르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 정치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본에서 오늘 집권당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열렸는데요. 현직 총재인 아베 신조 총리가 경쟁자 없이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아베 총재의 새 총재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018년 9월까지 앞으로 3년간이라고 합니다.
이 집권당 총재직 재선에 성공한 건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과도 상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총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건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일본은 의원 내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수반인 총리직을 이 중의원 다수당 당수나 아니면 연립 여당을 구성하는 정당의 당수가 맡는데요. 현재 일본의 중의원 임기가 2018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선거 일정대로라면 아베 총리의 총재 임기 동안 다수당이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그전에 의회가 해산되고 조기 총선을 치러서 다수당이 바뀌거나 아니면 아베 총리 스스로 총리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죠.
이 아베 총리가 무투표로 자민당 총재에 당선된 건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가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자민당 내에서 아베 총리의 정치적 기반도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건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당초 여성인 노다 세이코 전 자민당 총무회장이 총재 선거 입후보를 검토했는데요. 추천인 20명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그만큼 당내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확고한 지지, 또 이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지지도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편 오늘 이 여당인 자민당 총재 선거 이 무투표로 아베 총리가 다시 당선된 데 대해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 자민당에는 아베 총리의 목소리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오늘 당선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네, 아베 총리는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가 2차 집권 이후에 이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경제 정책을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베 총리는 앞서 가진 출정식에서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전국 어느 곳에서나 경기가 활성화된 것을 실감하고 또 미래형을 향한 성장을 이뤄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안보 강화 법안을 앞으로 더욱 강하게 추진할 거란 전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일본 참의원에서는 안보 법안이 계류 중인데요. 아베 총리는 오늘 총재 당선이 확정된 후에 기자들에게 아직 중요한 법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처리를 위해서 일치 단결해서 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안보 법안을 말하는 것이죠.
네.
또 이와 관련해서 이 앞서 이 노다 전 총무회장이 총재 선거 입후보하려다가 추천인이 부족해서 무산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베 총리가 안보 법제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자신의 단독 입후보가 선거가 치러지도록 미리 이제 당을 단속을 했기 때문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도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일단 이 일본 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요. 집단 자유권 행사할 수 있도록 일본의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이 안보 법제 개편을 강하게 추진해 왔는데 특히 이제 이 아베 총리가 이번에 이 총재로 다시 선출되고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이 헌법 해석 뿐만 아니라 이 헌법 개정까지 추진할 거란 여론도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보 법안 외에 넘어야 할 산도 많이 있다는 지적이군요.
그렇습니다. 경제 문제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협상이 아주 어려운 현안이죠. 또 미군 기지 이전 문제. 또 내년 7월에 열리는 참의원 선거, 또 이 미국과는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중국과 한국 등 이 주변국과의 외교적 갈등,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에 타격을 입히고 또 이 장기 집권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안들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총재 임기 동안 총리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역대 총리 중에도 손에 꼽힐 정도로 오랫동안 집권한 총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번이 이제 총리직을 이제 맡은 게 처음이 아니죠. 2006년에도 총리직을 맡았었고 이제 2012년부터 두 번째로 집권 중인데요.
네.
만약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자민당 총재 임기 2018년 9월까지 총리직을 유지한다면 재임 기간이 6년 9개월로 일본 전후 역대 세 번째로 오랫동안 재임한 총리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터키 동부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말에 이어서 오늘 다시 테러로 경찰들이 숨졌다는 보도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터키 동부의 폭력 사태가 최근에 다시 격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터키 동부 으드르주에서 오늘 터키 경찰관들이 탄 버스가 도로변에 설치한 폭탄 공격을 받아서 12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공격이 일어난 장소나 수법으로 볼 때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터키 쿠르드족 반군 PKK의 소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주말에도 비슷한 테러가 있었다고요?
네, 지난 6일에 동부 하카리에서도 군 차량 두 대가 도로변 폭탄 공격을 받아서 군인 16명이 숨졌습니다. 터키에서는 지난 7월 이후 이 PKK의 폭탄 공격으로 100명 가까운 군인과 경찰이 사망했습니다.
터키 군이 PKK를 겨냥한 보복 공습을 가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군인들이 사망한 폭탄 공격이 6일에 있었고요. 하루 만인 어제 터키군 전투기 50여 대가 이라크 북부 PKK 기지를 6시간 동안 공습을 해서 PKK 조직원 40여 명을 사살했다고 터키 언론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늘 다시 이제 경찰관들을 겨냥한 PKK의 소행으로 보이는 폭탄 공격이 있었던 네. 거고요. 앞서 이제 지난 7월 이후 PKK의 폭탄 공격으로 100명 가까운 군인과 경찰이 사망했고 또 이 터키군의 반대로 공습으로도 이 PKK 조직원 900여 명이 사살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 PKK가 어떤 단체입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PKK는 1970년대 후반에 조직된 단체인데요. 이 터키에는 쿠르드족들의 인구 비율이 한 최대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 네. 동부에 많이 모여 살고 있는데요.
네.
이 터키 동부에 쿠르드족 독립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로 무장투쟁을 벌여왔고 터키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도 테러 조직으로 지정됐는데 지난 30여 년간 무장투쟁으로 4만 5천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독립국가에서 자치주 설립으로 목표를 바꾸고 평화협상 등이 진행되기도 했는데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폭력 사태가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영화로 듣는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